삶을 바꾸는 정치.
정치를 바꾸는 삶. 팟캐스트 윤여준.
시즌 두 번째.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야가 모처럼 국회 정상화에 합의해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새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예결위는 주말에도 회의를 계속한다고 합니다만 연내에 예산안 심사를 마치기에는 기일이 매우 촉박한 편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산안 졸속 심사라는 과거의 행태가 되풀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야는, 특히 야당은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사업의 타당성이나 예산 배정의 적정성 등 예산안 내용을 꼼꼼히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꿰뚫는 이슈 이야기
한윤영의 뉴스 드라이브.
네, 오늘도 한윤영 기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재미있고 유익한 얘기 보따리를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보따리 좀 풀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이템 고민할 필요 별로 없는 뉴스 드라이브를
축하합니다.
네, 맡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뭐 다들 많이 듣고 보셨겠지만 이제 북한의 2인자인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이라고 하는군요. 예. 예. 실각을 하였다라고 이제 나왔었죠. 근데 이게 어제 지상파 뉴스에 5개, 6개 꼭지씩 굉장히 네. 대대적으로 다루지고 조간신문에서도 대부분의 신문에서 거의 1면에서 5면까지 뭐 분석기사가 나오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뭐 남북관계의 특수성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일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뭐 밝혀진 요지는 이제 11월 중순에 장성택의 핵심 측근 두 명이 공개 처형을 당했다는 것이죠. 뭐 이용하, 장수길, 뭐 노동당 행정부 라인들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실제로 장성택의 좀 수족과 같은 인물들이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실각 내지는 영향력이 엄청나게 축소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뭐 이어지는 후속 보도로는 다른 측근들도 해외에서 소환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 자유북한 방송을 받아서 조선일보가 보도한 걸 보면은. 12월 1일 동계훈련 직전인 11월 30일에 이미 장성택을 체포했다. 모든 직위를 해제시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뭐 이러면은 장성택이 아무래도 그 북한 내부에서 대북 그 대남 강경책을 좀 반대하고 개혁개방 노선의 중심에 좀 있었으니까 또 그렇다면 북한이 또 권력을 공고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좀 약간 도발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일단 이 뭐랄까 이 정보가 나오고 보도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 좀 약간 국정원이 좀 장난을 친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장난을 쳤을 것 같은 차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 국정원이 그동안 너무 신망을 잃어서 양치기 소년의 좀 거짓말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얘기했는데도 안 믿는다는 얘기죠.
네.
그런 뜻은.
근데 뭐 왜냐하면 이제 국정원이 일단 정보위 의원들에게, 정보위 국회의원들에게 뭐 주기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 맞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런 정도의 이슈를 뭐 흘려보낼 수는 없고 이제 보고한 것이 맞겠죠. 오히려 이제 지난번에 한번 뭐 김정은이 뭐 그 2, 3년 안에 무력 통일 하겠다. 이런 발언들을 좀 세게 전달했을 때 이 발언은 사실 뭐 그냥 내부에서 한 발언 정도인데 굳이 이런 거를 그 좀 확대 보고할 필요가 있었느냐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지 이 사안 자체는 어떤 북한의 권력 구조 변동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좀 장난이 있었지 않느냐라고 보는 쪽에서는 괜히 이제 야당의 정청래 의원에게 정보를 흘려서 이제 보도는 나게 해놓고 막상 이제 국정원의 해명 자료를 보면은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황이 그렇다는 거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로 로서 약간 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고 약간 좀 만들어진 정보 아니냐라는 식의 우려도 있었는데 근데 오늘쯤 가면 이제 통일부에서도 확인을 해주고 국방부에서도 약간 좀 과제를 논의하는 등 뭐 없는 걸 만들어낸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이제 그 다른 언론 보도에서도 사실 이제 장성택이 뭐 북한의 2인자라고까지 불리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약에 실각을 했다면 이것은 어떤 측근들끼리의 다툼을 통해서 일어난 일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김정은이 직접 의지를 가지고 꽤 오랫동안 준비를 하지 않았으면 힘들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보도를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앞서 얘기했던 자유북한 방송을 받아서 조선일보에서도 약간 그런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이런 어떤 권력 구조의 변동을 좀 보기는 봐야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물론 이제 그 김정은이 자기 권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또 이제 어떤 대남 도발 이런 것에 나설 가능성을 그 뭐 전혀 부인할 수는 없지만, 뭐 장성택이 그 실각을 했다고 해서 군부 강경파가 득세하는 것처럼 이해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또 김정일은 이제 선군 정치를 했었지만, 김정은의 경우는 김정일과는 다르게 군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이고, 김정은이 군부를 장악하는 방식은 약간 노동당 인사들을 군부에 투입시켜서 이제 장악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성택이 사실상 받쳐주던 당과 이제 정부의 위인들을 다시 교체한다 하더라도 군부 인사들이 뭐 당정을 장악한다든지 이러긴 좀 힘들 것이라는 거죠. 오히려 김정은이 믿을 수 있는 좀 그 다른 어떤 신진 인사들을 등용할 그런 가능성이 더 많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뭐 장성택의 뭐 실각설이 보도되자마자,
네,
뭐 군부 강경파가 득세를 해서 뭐 전쟁의 위협이 뭐 높아졌다는 등 이 국가 안보를 걱정하는 이런 또 언론 보도가 확 나오고, 또 국방장관도 뭐 전 지휘관들 모아서 회의하는 자리에서 뭐 전쟁 가능성을 또 뭐 대변한 얘기도 하기 때문에 자꾸 보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국민들이 이제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으니까 이것도 정보 당국이 또 무슨 장난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원래 이제 국정원은요, 그 전에도 보면 새 예산안 심사가 들어가잖아요.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항상 뭔가 자기들이 그래도 존재 가치가 있다는 거,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거,
네,
이런 걸 좀 이렇게 국회의원들한테 보여주어서 예산안 심사를 좀 잘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리고 회가에 좀 보고도 해야 되고, 예, 그런데 이 국정원은 글자 그대로 국가정보원이기 때문에 최고위 정보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 판단에 굉장히 신중해,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단정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북한 사회의 폐쇄성 때문에 특히 북한층 권력 내부의 움직임 같은 건 참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계속 이런 첩보가 들어와도 좀 시간을 끌면서 확인해 보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어느 정도 확신이 있을 때 이제 얘기를 하는 법인데, 이번에는 조금 그렇게 확실하지 않은,
조금
예,
이른 타이밍에
예, 그걸 좀 미리 얘기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은 들어가는데, 왜냐하면 뭐 통일부 같은 얘기 들어보면 또 조금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엇갈리는 이제 발표가 나오니까 국민들이 좀 의심을 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국 언론들이 좀 북한 이슈를 받아쓰는 방식이 이렇게 안보를 걱정해서 한다기보다는 굉장히 좀 가십적인 것으로 좀 소비를 많이 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심하는 사람은 정부가 또 국내적으로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안보제일주의를 내세워가지고 이런 반대 여론이나 비판 여론을 또 누르려고 그런다, 이렇게 의심하는 건데,
네,
예, 뭐 이번 장성택 실각서를 국정원이 그렇게 국회에 보고해서 발표된 게 뭐 꼭 그런 목적으로 했는지는 아직 단정하기는 이르죠. 좀 더 두고 보면 알겠죠. 뭐
저는 또 오늘 또 대단히 웃었던 게 이 사안이 네, 불거지니까
네,
또 이제 그 신문이 요새는 지면판과 인터넷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럼 이제 지면판에는 쓰지 못하는 좀 약간 저열한 기사들을 인터넷판에 올려서 조회수를 낮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예.
꼭 이제 저열한 기사를 올리기도 하지만
예,
혹은 이제 보수 언론 같은 경우에는 야권 지지층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사는 인터넷판에만 올리고,
아, 그런가요?
가령 이제 국정원 조사, 그 국정원에 관한 검찰 조사 예, 그 상황 이런 것들은 인터넷에만 올리고 뭐 지면에서는 좀 작게 가져간다든지 뺀다든지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오늘 엄청 저를 웃게 만들었던 기사가 예, 장성택 실각했는데
예,
성추문 파문 휘말렸던 리설주는 49일 동안 안 보여, 뭐 이런 제목의 기사를 올려놓고 이제 낚시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참 이게 우리가 이건 거의 연예 뉴스가 아니냐.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양다리인가.
네, 그런 질문이 같습니다.
예.
네, 그럼 다음 이슈로 가서.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문재인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각각 좀 약간 정치적인 행보를 시작했다라고 해석할 만한.
뭐 둘 다 정치인인데 그럼 항상 하는 행보가 정치적 행보지 뭐 따로 있어요?
뭐 하긴 그건 그렇습니다만. 네, 어쨌든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뭐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하시려는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네,
그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을 때, 대선 출마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뭐
네,
만약에 이제 그런 그 상황이 온다면 피해가진 않겠다라는 네.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 언론에는 이제 대선 재도전 시사라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고 또 이제 무소속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람들이 신당을 만드는 거야 마는 거야라고 또 의구심을 가질 법했던 타이밍에 나오셔서 신당을 창당한다는 말까지는 안 하셨는데 신당을 창당하기 위한 뭐 준비위원회 같은 것을 준비하겠다라고 이제
아니 그게 창당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기에 시기만 얘기 안 했을 따름이지.
그렇죠. 근데 네. 이제 한편으로는 좀 준비가 안 되셨기 때문에 준비를 준비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준비를 준비한다.
그날 기자회견을
철저해서 좋네요. 뭐. 네,
그날 기자회견을 뭐 몇몇 사람들은 그렇게 요약을 하더라고요.
아, 네. 네. 아니 그런데 네. 사실 정당을 만든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YS DJ라고 부르는 분들은 사람 우리가 보기에는 정당을 쉽게 만드는 것 같았지만 네. 그분들은 확고한 지역 기반이 있었고 그렇죠. 또 오랫동안 정치하면서 또 확고한 추종 세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정당을 만들 수 있었지만 사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를 통 안 하던 분이지 않습니까? 새로 정치에 돌아와서 정당을 만든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만만치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일을 참 준비를 준비하는 게 참 쉬운 일 아닐 거예요.
네. 실제로도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가령 그 참여정부 당시에 열린우리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나서서 힘을 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당시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에서 좀 공천을 받지 못한 네, 2급, 3급 지역 유지들을 데려와서 또 당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열린우리당도 그런 상황인데 사실 뭐 안철수 의원이 신당을 만든다면 거기에 미치기도 좀 쉽지 않은 인적 구성으로.
그럼요. 아마 한국 사회에 뭐 사람이 빤하니까요. 그러니까 뭐 새 사람을 내놓으라고 국민들이 요구하지만 막상 새 사람이라고 어디 그렇게 있어요 많이? 그럼 또 정치와 전혀 무관하던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내놓으면 국민이 또 믿어주나 그 사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말이 새 사람이지 정말 국민이 그래도 인정, 알만하고 평가할 만한 그런 새 사람을 찾는다는 건 정말 지난한 일일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는.
그래서 이제 뭐 보도에 나온 바로는 민주당 출신들 중에서는 이제 이계한 전 의원과 김효석 전 의원
네, 정부가 신문에 났더만요. 네,
합류를 했다고 하던데 네. 아마 이 사람들 정도가 뭐 제일 알려진 사람들일 네. 수밖에 없을 뭐 테고.
모르죠.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가장 좋은 틀은 민주당에서 뭐 몇 명이라도 나와서 합류를 하는 것인데 근데 사실 작년 대선 전국에서도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이 문재인 의원보다 높았을 때에도 그런 민주당에서 그런 이탈자가 안 생겼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지금에 와서 사실 이탈자가 생기기는 굉장히 아 물론 송호창 의원 한 분은 계셨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이철희 소장 있지 않습니까? 예,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하시는 예, 예. 그분이랑 그때 인터뷰할 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만약에 한 2002년 상황 같으면은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몰려갔을지도 모른다. 그때 정몽준이 지지율이 더 높으니까 네, 노무현보다 네. 그렇게 몇십 명 나가는 네. 그 광경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는 민주당도 한 10년 집권을 해본 당이고 이게 그 정당이 없이 그냥 일 개인이 그렇게 이제 대권을 잡아서 국가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네.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뭐 그런 점도 있을지 모르죠. 뭐 이철희 소장은 민주당을 잘 아는
네,
분이죠.
민주당 내부에 좀 계셨었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상당히 근거가 있는 관찰이라고 봐야 되겠죠. 또 하나는 안철수 의원이 작년이나 그 2년 전에 보여줬던 그런 아주 열광적인 국민들의 지지나 호응이 지금도 있다면 또 사정이 달라졌겠죠.
네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지지 국민적 지지도라는 게 뭐 10%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선이 많이 남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안 의원이 지금 그런 형세를 이루지 못한 것이 민주당 의원들의 동요를 가져오지 못하는 큰 요인이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당장 총선이 또 멀리 있고
그럼요.
지방선거는 또 좀 다른 대응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빨리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안철수 의원이 저 실험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좀 두고 보겠다는 생각하는 사람이 네. 많은 거 아닌가요?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또 안철수 의원이 또 나름이 어쨌든 간에 신당을 만든다는 의사는 네. 표시를 한 건데 네. 거기에 대한 신문 보도들을 보면 그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그 야권연대에 빨려 들어가지 않아야 뭐 참신함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약간 보수 세력의 어떤 경계심을 네. 드러내는 구석이 있었고
네,
뭐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이런 데서는 이제 어떤 이념 내지 노선을 분명히 하라 이런 충고를 하는 네.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근데 한편으로는 사실 또 한국 사회에서 진보 정당들 빼고는 인형과 노선이 분명한 정치 세력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좀 약간 그 정치 공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사람을 누구를 데려오느냐, 그리고 시기를 언제까지 준비를 하느냐, 이 문제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아직 좀 지방선거 전에 창당을 할 만한 어떤 준비는 되어 있지 못한 게 아니냐.
뭐 겉으로 보기에도 일단 그렇게 보이죠.
네. 네. 그래서 뭐 그 뭐 그 문재인 의원, 안철수 의원, 그리고 박원순 시장까지 이렇게 한 3명 정도를 조합해서 지금 야권의 상황을 보는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치부 기자들 중에서는. 근데 일단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에서도 박원순 시장과 붙으면은 그 자신들이 어렵겠다라는 내부 판단은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던데, 다만 이제 박원순 시장도 이제 재선을 확실하려면 또 안철수 쪽의 도움이 좀 더 있으면 확실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렇겠죠. 네. 그거야 당연히.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네. 산수들이 겹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원래 뭐 정치라는 게 이제 뭐지, 방정식이니까.
네. 근데 또 한편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계속해서 행보를 하시는데 이게 좀 당 지도부와는 전혀 조율이 되지 않은 것 같은 모양새가 좀 있어서, 그 가령 사실 저번에 대화록 전국에서도 네. 뭐랄까 대화록을 좀 까보자라고 하셨다가 민주당의 입장이 좀 그쪽으로 끌려 들어가고, 실제로는 또 대화록이 발견이 되지 않아서 좀 곤란한 정세도 좀 오고 그런 그 상황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어떤 김한길 지도부의 어떤 영향력을 굉장히 흔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고, 민주당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꼭 개파 갈등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렇죠.
이게 네. 프레임이 더 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약간 반반 섞여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밖에 사람들 중에는 그게 말하자면 문재인 의원의 개인 생각이라기보다는 말하자면 친노 세력의 생각인 것으로 또 이렇게 네.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뭔가 문재인 의원이 뭘 어떻게 개인적으로 움직인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 친노 세력이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런다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꽤 있던데요.
네. 네. 근데 이제는 친노 세력이라는 것도 굉장히 좀 그 내부 분화가 좀 심해서, 뭐 오늘 할 건 아니지만 나중에 한번 그걸 좀 짚어봐도 괜찮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작년 선거 때도 그 민주당 사람들한테 들어보니까 그냥 친노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뭐 몇 갈래가 있, 여섯 갈래가 있다는가. 근데 그 들은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다 같지 않대요. 복잡하다.
현상적으로 봐도 좀 그런 네, 것 같은데.
복잡하대요.
그걸 한번 분류를 네.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 한번 해봅시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 얘기는 뭐 또 그 야권 얘기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며칠 전이죠,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4명의 대표가 만나서 이제 사자 회담하였고 네, 네. 여야 합의 절충을 이끌어냈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장관님도 이따가 말씀하시겠지만 뭐 덕분에 이제 예산안은 연내에 처리될 확률이 좀 높아졌고, 대신에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특위를 설치하고 특위에 꽤 좀 이러저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네. 그런 절충안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해보자 정도로 정리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몇 사람 별로 관심이 없지만 또 재미있는 부분이 정치개혁특위라는 게 생겨서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문제나 뭐 그 지방교육자치법에 관련한 네. 이제 교육감 선거 네. 관련된 문제 그리고 기타 사안들을 논의해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좀 식자들 중에서 우려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좀 뭐랄까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고, 지금 민주당도 당론이 그거였고 네. 각 정치 세력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했던 바는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교육감 선거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현행대로 진행되면 이제 교육의원은 이번에 사라지게 되거든요. 네. 개정안을 내지 않은 이상. 그러면 이제 또 교육감 선거도 교육감 직선제를 또 파괴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 네.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정당 정치도 좀 퇴색하고 지방교육 자치도 후퇴하는 게 아니냐. 네. 뭐 이런 시선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약간 제가 이전에도 좀 관심을 가진 부분이기도 해서 다시 한번 좀 물어봤는데
그래요?
이것 네. 이게 또 그렇게 또 뭐 확정적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문제는 일단 새누리당 내부 구성원들의 의중이 네. 정당 공천이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하더라고요.
뭐 사실 민주당 의원들도 대부분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도 사실은 그렇다라고 네,
그렇다는
합니다.
거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뭐 당론이라고 해서 그 뭐 그때 민주당 쪽에 물어봤을 때도 네. 자기들은 사실 정당 공천이 더 좋은데 네. 근데 민주당이 그걸 내세우지 않아도 안철수 측이나 또 새누리당에서 내세우면은 굉장히 손해를 네, 보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떤 지지율의
그렇죠.
측면에서 네, 그래서 네. 우리가 먼저 지르는 게 맞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말의 함의는 우리가 질러도 이게 통과가 안 될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라는 그렇죠. 그런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어떤 분은 굉장히 좀 약간 직설적으로 그 의원들이 또 지역에 대한 영향력 문제도 있고 또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꽤 민주당이 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정당 공천이 사라지면 현역 프리미엄이 굉장히 강해지는데 그 상황을 새누리당에서 굉장히 좀 용납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일설에는 새누리당이 나눈다는 게 아니에요. 기초단체 장하고 의원을.
네. 네?
그러니까 이쪽은 나눠... 정당 공천제를 없애고 여기 공천제를 아. 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하... 네?
의원은 없애고 뭐 네. 장은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쪽이 이제 뭐죠? 기초단체장이 민주당 출신들이 많이 당선했다면서요.
네. 네.
그러니까 뭐 그걸 좀 희석하기 위해서 반으로 나눠서 각각 제도를 달리 하려고 한다는 뭐 이런 설도 있잖아요. 또 이런 의심도 있죠. 여야 의원들이 다 내심으로는 이거 공천제를 유지하고 싶은데 일단 공약사항이란 말이죠. 민주당은 당원 투표로까지 결정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안 한다고 우리가 딱 하니까 그 특위 같은 데서 계속 의논을 하는데 여야가 합의가 안 돼가지고 네네. 시간을 끌다가 길이 너무 촉박해서 이번에는 할 수 없이 그냥 가야 된다.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하고 의심하는 사람도 또 있더라고요.
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일 것 같습니다. 네, 네. 반면에 이제 지방교육 자치 문제 같은 경우는 정반대의 상황인데요. 예전에 이제 그 지난 지방선거 직전에 굉장히 좀 그때도 이제 급하니까 그 약간 졸속적으로 교육의원에 대해서 교육의원 일몰제라는 걸 만들었었어요. 네, 일몰제. 그러니까 이번까지는 교육의원을 뽑되 다음 선거부터는 교육의원을 없앤다. 네, 이게 네. 이제 일몰제의 네. 취지인데 네. 이게 또 교육계에서는 굉장히 좀 많은 반발을 가져와서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에서 각각 3명 그러니까 이제 총 합쳐서 3명의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육의원 일몰제는 폐지하고 대신에 이제 교육의원이 당시 이제 폐지를 했 해야 했던 이유가 약간 좀 위헌적 요소가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아.
그러니까 이제 교육의원의 지역구가 지나치게 넓어서 다른 시도 의원보다 그 표의 등가성에 있어서 좀 차이가 발생한다는 그런 차원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부분을 어떤 좀 그 시정할 수 있는 좀 새로운 교육의원을 존속시키면서도 이런 그 표의 등가성 원칙을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개정안들을 뭐 냈고 여기에 대해서 또 논의가 시작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반대로 특위에서 이게 잘 합의가 안 되고 질질 끌어가지고 현행 제도, 현행 지방교육자치법대로 간다면 또 교육의원은 폐지가 되고 교육의원이 폐지가 되면 또 교육감 선거도 굉장히 좀 약간 비판론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정치화되어 있다. 그리고 뭐랄까 교육의원도 사라졌는데 교육감을 직선제를 굳이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역은 오히려 빨리 좀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은 지방교육자치 문제 에 대해서 좀 난감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지방자치가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지방자치가 뭐 껍데기만 지방자치다 뭐 무늬만 지방자치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분권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라서 그런 거잖아요.
네.
예, 그렇게 보면 글쎄요. 뭐 이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한다는 게 항상 조심스러운 면이 있긴 있으니까 신중하긴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건이 다 갖춰진 다음에 한다 그러면 그것도 저는 좀 무리한 생각이고 그런데 이 중앙부처의 국가공무원들은 날 지방분권을 요구하면 예? 권한을 줘도 뭐 감당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 기간 국가가 계속 이 업무를 해야 되고 그 사이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이 이제 배양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권한을 안 주려고 하는 부실이라는 측면도 많이 있어 보여요.
업무를 또 계속 줘야 역량이 늘지 않을까요?
맞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 모든 여건이 완비된다. 뭐 누가 그걸 판단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렇게 되면 이건 뭐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지방분권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저거는 예, 가능한 한 빨리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 이번에 그게 이제 국회 정치개혁 특위에서 다룬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문제를.
네.
그리고 이번에 합의한 게 국정원 개혁 특위.
맞습니다.
그걸 구성하는 걸 합의했고 위원장을 야당 의원한테 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국정원 개혁 특위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뭐 성과를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권한은 좀 주긴 했는데 문제는 이게 국회 선진화법 또 네. 문제가 있을 텐데 네. 네.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지금 야당이 여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지만 또 역으로 특위가 생기고 그 여야 동수가 되지만 민주당이 위원장이 돼도 또 새누리당이 협의해 주지 않으면 또
안 되죠.
예, 통과가 안 된다는 네. 그런 차원이 있어서
네.
특검이 문제 아니라 특위에서 무슨 일을 할까.
전 특위에서요. 특위에서 여야가 싸워만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 국정원 계획이라는 게 무슨 뭐 아 지금은 국정원이 정치 개입 못하도록 법으로 돼 있는데도 지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국정원의 뭐 직제를 어떻게 바꾼다든지 무슨 차장수를 늘린다 줄인다 뭐 네? 이런 것은 문제의 핵심이 아니고 무슨 뭐 국내 수사권을 주느냐 안 주느냐 논란거리가 좀 되겠지만 문제는 결국 국정원의 계약의 핵심은 정치에 이용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건 대통령의 의지에 달린 것이고 또 국정원장의 의지에 달린 것이기도 하거든요. 예. 아, 대통령이 요구해도 국정원장이 뭐 거부하면 뭐 형식 논리지만 예, 되니까. 그래서 이건 사실 문제의 본질은 국정원이라는 기관의 제도에 있는 게 아니다. 예, 그런 생각을 해서 뭐 이렇게 모양으로 보면 야당의 상당을 얻은 것 같지만 실질면에 들어가 봐서는 저건 그렇게 크게 뭐 정치적 성과로 내세우기 좀 어렵다. 난 그런 판단이고 특검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특검은 새누리당이 죽어도 못 받겠다고 한다면서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형식적으로는 지방선거 이전에는 불가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심은 정말 받기 싫다라는 입장인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지방선거 전에 특검을 받았다가 거기서 만약에 뭐가 나오면
그렇죠.
선거 망친다는 걱정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네.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제 취재를 하면서 새누리당이 뭐 웬만큼 안 받겠다는 게 아니라 죽어도 못 받겠다 그러기 때문에 야당도 방법이 없다. 네? 네. 그래서 그것만 물고 늘어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국회가 할 수가 없는 마비가 되니까 야당도 고충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야당 강경파는 저기 불만이 많다는 거죠. 이번 합의에 대해서. 네. 그렇지만 기자들 얘기 들어보면 뭐 김한길 대표님들 다른 출구가 없다는 건 인정하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강경파도 이번 경우에는 출구가 이 정도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 게 물론 예. 말로는 그렇게 못하지만 말하자면 오늘 이제 민주당에서 그 승인을 받았는데
예.
막상 의원총회에서 말하자면 우려를 전달하긴 했지만,
우려는 전달했지만 예.
반대를 하는 의원들은 또 한 명도 예. 없었다라고
그래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이 그런 태도를 얘기하면서 기자들이 이게 뭔가 새누리당이 저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 이게 뭔가 있다 크게 이렇게 의심을 하더라고요.
사실 또 청문회도 받았지만 청문회에서 했던 일들 있지 않습니까?
아, 그때 그 우리 그 일부 여당 의원들 행태를 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조사가 이루어지면 감당하기 어려운 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자꾸 키우는 것 같아요. 저런 일들이.
네. 맞습니다. 네. 또 다음에 말씀드릴 것도 그거랑 그 관련이
아, 그래요?
있는데요.
네.
예, 그 최동욱 전 검찰총장
아, 네.
찍어내기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네.
포착됐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서초구청의 조아무개 행정지원국장이
네.
이 그 혼외 자식으로 의심되는 최군에 대한 가족 관계 서류 이거를 이제 유출했다
네.
이런 혐의로 이제 법원 그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고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사실 이런 어떤 권력기관에 의한 그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아랫선에서 뭐 이렇게 증언을 회피하고 넘어가고 그랬을지 모르겠으나 이제는 처음에는 밝힐 수 없다고 하더니
네.
계속 수사를 받으니까 네. 자기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인지
네.
한 사람의 이름을 불었죠. 그 사람이 네. 이제 총무비서관실에 있는 조아무개 행정관 3급 부이사관이라는
네.
겁니다.
네.
근데 이분이 원래는 청와대 시설 및 예산관리를 하시는 분인데
시설 및 예산관리요?
네네. 그렇게
네.
보도에 뜨더라고요. 그런데
네.
네. 이 최보군의 그 뭐랄까 인적사항을 보내면서 그 가족관계의 서류를 확인해달라고 이 서초구청 공무원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청와대 총무비서실에서 시설하고 예산 담당한 사람이 왜 그런 짓을 해요?
그러니까요. 사실 네. 그 업무와는 전혀 상관이
네.
없는 일이죠.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확인을 해주려고 했는데 그게 주민등록번호를 처음에 잘못 적어보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확인이 안 됐대요. 그랬더니
네.
그런 사람 없다고 하니까
아.
다시 좀 인적사항을 적어서 보내서
아.
확인을 받아서 이제 그
알려줬다.
예, 네. 알려줬다라는 네. 그게 유출이 된 거죠.
네. 그렇죠.
그럼 사실 이게 참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이고 그리고 이제 진보 언론에서는 그 총무비서관실 직원이니까
예.
그 이재만 총무비서관의 어떤 직제상으로는 그
아 그죠 박 대통령의 아주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죠
네, 한 신복 예. 한 세 예. 사람 예. 중에 한
예.
사람이라고
예.
하죠
예. 그러니까
이재만 총무비서관의 직속 부하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엮어서 이제
아.
그 생각을 해보는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나도 보도에서 본 것 같네
예.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 조아무개 행정관의 이 그 행적을 보니까
예.
그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시다가
아, 전에?
예, 예.
그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시절에?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초기에 서울시에서 네. 이제 청와대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있었던 아,
그런 사람이에요?
예, 그런 아.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또 어떤 기자들은 사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뭐 이재만 쪽이랑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전체가 연결이 된 사안이 아니라 네. MB 정부 출신 청와대 인사들 그리고 MB 정부 출신 인사들이 서로 간에 뭐 문제를 덮고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생긴 일일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까지 좀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박 대통령의 측근들이 이걸 한 게 아니고 네. 그렇죠? 이 사람 뭐 이명박 대통령 때 시에서 서울시 근무하다 왔다니까 네. 박 대통령 측근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네,
그래도 이렇게 청와대 남아 있었네.
저도 그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자주가 좋은 모양이죠.
뭐 어쨌든 그 뭐 모두 다 나가진 않았을 것인데.
근데 어쨌거나 업무상 네.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이
네네.
더군다나 또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도 아닌 사람이 그런 걸 한 것은 뭔가 의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도는 분명한데 이게 네. 어느 라인에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실행했느냐 여기에 대한 어떤 해석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박근혜 대통령을 좀 과대평가하는 쪽에서는 이게 청와대가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어떤 공작적으로 행동을 한다라고
글쎄요.
보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보는 쪽에서는 좀 약간 청와대가 굉장히 좀 콩가루 집안이 아니냐.
아니 요새는 청와대 행정관의 직급이 좀 높아졌는지 모르겠으나 과거 우리 청와대 근무할 때는 행정관 위치에서는 그런 일 하기 어려웠어요. 사실은. 근데 요새 와서는 뭐 청와대 행정관들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더라고요. 전에 비해서. 예, 뭐 그렇지만 청와대 행정관이 한 걸 가지고 막 이렇게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건지 그렇지 않은가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 사람이 한 소행은 이해가 안 가는데
네네.
예, 이명박 대통령 때 온 사람이다. 시체 말로 무슨 뭐 보험 들겠다는 생각으로 한 거예요? 뭐예요?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정보를 알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더 수사를 있고. 해서
뭐 검찰이 수사한다는 거죠?
예, 예. 다른 연결고리를.
그런 밝혀지겠네요. 네. 요즘에 우리 검찰은 뭐 국민들은 검찰의 모든 걸 다 덮으려고 한다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지난번에 그 국정원 댓글 뭐 100만 건인가 나왔다는 것도
네? 네, 네.
발표되고 하는 걸 보면 검사들이 다 그런 것 같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검사들은 또 뭐랄까 나름의 어떤 정의감이랄까 그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보수 쪽이든 진보 쪽이든 간에 네. 그때 그 상황을 보면 그 댓글 수사에서도 네. 아 이건 좀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검사들이 네. 일선 검사들이 네. 하지 않았나.
특히 뭐 젊은 검사들이 그렇더래요.
예.
그래서 전에 이제 고참 검사들은 상명하복의 문화가 너무 익숙해져 있는데 젊은 검사들은 그렇지 않아서 뭐 검사 동일체 원칙이 안 그래도 잘 안 지켜지고 상명하복의 질서가 깨졌다고 이 높은 위치에 있는 검사분들은 아주 개탄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런 문화가 바뀐 걸 개탄하고 네. 걱정을 그러는데 시민 입장에서는 좋은 현상이죠. 그런 게. 그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뭐 검사 중에는 뭐 젊은 검사인지 뭐 나이 먹은 검사인지 모르겠으나 검사 중에는 다 그렇게 뭐 정권에 유리하게만 그런 방향으로 수사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다. 그중에도 참 정의감이나 양심이나 명예심이 많은 그런 좀 정신이 똑바로 박인 검사도 있다. 이건 사실 증명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이번 그 수사도 한번 그런 점에서 기대해 볼 만한 거 아니에요?
네네. 네. 뭐 댓글 수사도 그렇고 이 조화무게 행정관 문제도 추가적으로 그러게요. 좀 밝혀 네. 그 지는 게 있기를 네. 네. 바라겠습니다. 네. 네. 네.
뭐 더 없어요?
네. 뭐 이 정도.
시간이 너무 빨리 간 것 같은데.
네 가지 건 하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요? 수고했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윤여준의 부드러운 직설.
천주교 전주교구 소속 박창신 신부의 발언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분열 행동을 묵과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에 충격을 받은 국민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묵과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 즉 처벌하겠다는 뜻이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행동에 대한 처벌은 사법부의 권능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이 말은 사법부의 판단까지도 자신이 내리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쉽습니다. 취임 후에 보여준 입법부와 여야 정당을 존중하지 않는 박 대통령의 태도 때문에 안 그래도 사회 일각에서 우리는 여왕을 뽑았다는 말이 나오는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법부까지도 가볍게 여기는 듯한 모습, 다시 말하면 마치 삼권 위에 군림하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인 데 대해서 국민들이 크게 놀랐던 것이겠죠. 그러면 박 대통령은 선출된 군주인가요? 물론 아니죠. 헌법상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니까 주권은 당연히 국민에게 있고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은 엄연히 분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박 대통령을 여왕에 비유하는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지난 1948년 건국 당시 제헌국회의 헌법기초위원회는 권력구조를 내각 책임자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회의장에 대한 이승만 박사가 미국 같은 대통령제 아니고서는 민주주의 안 된다고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기록을 보면 이승만 박사는 그런 헌법을 만들면 나는 그런 정부에 들어가서 일하지 않을 것이오. 우리가 국권을 찾기 위해 40년 동안이나 싸워온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백성에게 권리를 주자는 것입니다. 정당에게 권리를 주어서는 정당끼리 싸우느라 나라 경영을 하기 어렵다는 것은 만인이 다 아는 것이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박사는 심지어 국회에서 내각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국권을 회복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하면서 대통령제를 밀어붙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제와 내각제가 절충된 지금과 같은 어정쩡한 권력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정치사를 볼 것 같으면 이 박사의 주장 가운데 정당끼리 싸우느라 나라 경영이 어렵게 된다는 예측은 그대로 들어맞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대통령제가 백성에게 권리를 주는 제도라는 것은 틀렸다고 하겠습니다. 이태리의 유명한 정치 사상가 안토니오 그람시는 일찍이 현대의 군주는 정당이라고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처럼 정당의 재구출을 못하는 나라에서는 군주의 역할을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민주화 이전 한국 정당의 경우 여당은 대통령에, 야당은 유력한 민주화 지도자의 하수인에 불과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민주화 이후에도 정당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채 여전히 대통령의 군주적 의상을 갖고 과도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 대통령을 두고 우리는 여왕을 뽑았다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승만 박사가 모델로 생각한 미국의 대통령제는 건국 초기에는 인민 의지의 유일하고 강력한 대표는 대통령이 아닌 연방의회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것이 20세기에 들어와서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때부터 전시의 필요성에 따라 강력한 대통령의 위상이 확보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정치 권력이 다른 국가기관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정부 형태를 흔히 권위주의라고 하는데요. 독일의 헌법학자인 칼 뢰벤슈타인은 이것을 신대통령제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형식상으로는 자유주의적 입헌주의지만 실제로는 마땅한 견제 세력이 없어서 대통령이 입법부나 사법부의 권한까지 장악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은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국가의사 형성에 참여할 기회가 극히 제한되게 마련이죠.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대통령제는 대통령에 대한 견제의 부족 또는 부재로 결국 뢰벤슈타인이 말한 신대통령제로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신체제가 바로 전형적인 신대통령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신헌법은 엄격한 삼권분립을 지향하고 지향이 아니라 지향입니다. 지향하고 대통령에게 권력을 집중시킴으로써 영도적 대통령의 위상을 제도로서 보장했었으니까요. 민주화 이후에는 국가체제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변화되었으나 통치 현실에 있어서는 여전히 신대통령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꼭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존재였던 김영삼,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도 재임 중에는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양김 이후 대통령의 위상과 힘은 전에 비해 약화되었으나 대통령직은 여전히 군주적 위상을 갖고 있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권력 기반이 취약한 관계로 제왕적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위임민주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선출된 계몽군주적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가와 기업을 동일시하고 따라서 대통령과 CEO의 역할을 구분하지 못한 나머지 국가를 마치 기업 운영하듯 독선적인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아직 취임한 지 열 달이 채 안 됐지만은 지금까지 보여준 국정운영 방식은 우리는 여왕을 뽑았다는 어느 교수의 말처럼 매우 군주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선출된 군주인가 하는 질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대통령제라고 하든 선출된 군주제라고 하든 권위주의 통치 방식을 청산하는 것이 한국 정치의 가장 절박하고 핵심적인 과제라는데 동의하지 않는 분은 안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적이고 공화주의적 정신과 가치를 내면화한 이런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뽑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 정당들이 좀처럼 그런 후보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안토니오 그람시의 말대로 정당이 현대의 군주가 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정당의 수준과 역량을 볼 때 한국 정치가 정당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대의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이제 분노의 수준에 이르렀고 그에 비례해서 직접 민주주의적 욕구가 거세게 분출되고 있는데도 정치권은 그런 국민의 욕구를 제도적으로 수용하려는 진지한 고민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은 이런 기성 정치권을 선거를 통해 냉혹하게 심판하고 싶어도 마땅한 대안이 없어 주저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악순환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한때 안철수 현상에 열광했던 것은 바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싶어하는 열망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안 의원이 적극적으로 표방하면서도 아직 알맹이를 내놓지 않고 있는 곧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 새 정치가 과연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팟캐스트 윤여준이었습니다.